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애는 그의 삶을 묶어버렸습니다. 걸을 수 없었기에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그 당시의 문화는 장애를 가진 것이 곧 죄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마다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질문이 그러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이 질문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그 당시의 모든 문화 속에 사람들의 관점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맹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은 질문과 스스로의 물음과 괴로움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4장 22절까지 이어지는데 22절 내용에 보면 그의 나이가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근 40년의 세월을 그는 앉아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구걸하며 지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며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그를 보며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와서 돌이 되어 그 마음을 생채기를 내듯 도려내고 찢고 그 마음에 많은 힘듦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한두 번 아니 수만 번 수백 번 자신에게 던져지는 그 질문과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 어찌 보면 그의 마음 속에 그 질문은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 질문은 이미 오래전에 그냥 묻어둔 질문, 내가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이었을 것이며, 또한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그의 삶을 그냥 보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그는 다시 미문이라는 예루살렘 성전문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그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가 23m가 되는 이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며 웅장했다라고 그리고 장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생계를 위해 택한 방법, 매일 사람들 앞에 그저 앉아서 구걸하는 방법, 그 수밖에 없었죠. 성전 입구 중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르내릴 때 그는 그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얻을까? 오늘 하루를 살아낼까? 그의 삶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의 문과 40년을 걷지 못하는 장애 가운데 묶여 구걸하고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이질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 문제가 쉽게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요. 그 상처된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삶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금세 끝날 것 같은 문제였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비웃는 것처럼 쫓아다니며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어찌 보면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그리고 금세 끝난 문제이든 길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이든 모두 다 그 문제,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합니다. 그로 인해 생겨진 여파, 그 사람, 그 상황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오르내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견딜 수 없을 때가 더 크죠.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제 경험한 일인데 간단하게 제게도 힘든 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어려움이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삼성타워에서 이제 오후쯤에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제 어깨에 뭐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뭐라고 생각할까요? 새똥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똥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머리에 맞은 적이 있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새똥인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벤치에 저희 삼성타워에 저기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 있어서 그냥 슥 지나갔습니다. 슥 지나가고 제 어깨를 지나가면서 어깨를 살짝 쳐다봤는데 새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등어 등가시가 제 어깨를 타고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두 발짝을 걷는데 그 앞에 가시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 어깨에는 그 살점들이 다 튀어 있었고 목에도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던진 것이죠. 저를 맞추려고 던졌는지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던져서 제 어깨에 맞았습니다.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네, 순간 감정이 팍 상하더라고요. 누가? 이러면서 모퉁이를 돌면서 제가 뒤를 확 돌아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크게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허공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뭐 창밖으로 더 쳐다보는 것도 어디 몇 층에서 떨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화가 나서 뒤만 한번 돌아보고 교회로 그대로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깨에 묻은 것, 목에 묻은 것 닦아내고 설교 준비라고 앉았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어깨에 떨어진 누군가가 그냥 무심코 던진 가시 하나, 생선뼈 하나인데 기분이 뭐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설교를 써내려가는데 마무리해 가는데 참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수많은 시간 속에 자신의 삶이 어렵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겨웠던 이 사람도 사람이 생각나며 이 가시 조각 하나 맞은 것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어떨까라는 생각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일, 저희가 겪은 어제 일은 그냥 자그마한 일이죠. 더 큰 일도 많이 겪었겠죠. 어제 순간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진 일을 그냥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해결되는 일도 있고 수십 년이 흘러도 기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 때문에 자식에 대한 걱정과 문제들이 있죠. 직장과 사업에 대한 생계에 대한 문제들이 늘 언제나 끊임없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학업과 그 스트레스로 인해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다 살아가고 막막하게 지냅니다. 문제들이죠. 문제를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하루하루 겹겹이 쌓여 우리의 삶을 묶어내고 틀어막고 가두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죠.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끝날 것처럼 종식될 것처럼 사람들의 확산세가 줄었죠. 10명 안팎 왔다 갔다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래에 한 2주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감염의 확산세가 늘어나고 우리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개인적인 활동들이 제재가 당하고 묶여있는 것 같고 가둬진 것 같고 그런 자유함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로 인하여서 병원에 계신 분들, 자택에서 요양하시는 분들, 또 자신의 삶에 힘겨움을 가지고 혼자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그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죠. 초대교회의 두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베드로 요한은 제9시 현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지날 때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지나다녔을 겁니다. 미문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구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내 삶에 돈이라도 조금 이렇게 줄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죠. 4절 말씀에 그를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돈을 얻을까? 나를 도와줄 무언가 주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얼마를 주어 내가 오늘 하루 살 그리고 내 가족들이 함께 먹을 그 양식을 채울 무언가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저 하루 먹고 살 생계를 유지할 돈 몇 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그에게 돈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돈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돈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원하는 것은 하루 먹을 돈, 생계를 유지할 금액이었겠지만 베드로는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삶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나 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에서 걷지 못하는 그가 40년을 장애로 묶여 살았던 그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에 못내 마음이 굳어지고 삶을 어찌 보면 하루하루를 그저 살았던 그가 스스로 자책하며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찬양이죠? 은,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곳에 성도님들이 다 있었으면 같이 불러볼 법한데. 네, 각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집에서 다 찬송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이기 전에 그의 삶을 묶어두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를 묶어두었던 장애, 삶의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는 자유하게 되었으며 그가 한 번도 자신의 발로 걸어 들어가지 못했던,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격스러운 이야기이죠. 감격스러운 초대교회의 귀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함,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사건을 조명하며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2장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한 그들의 삶이 확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임한 그들의 삶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조명하고 있죠. 그런 뒤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3장에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유함이 없고 묶인 인생에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하셨던 일이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뒤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펴서 읽으신 예수님의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거늘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7장에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지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에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제자들에게도 그 묶였던 것 그리고 갇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어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더라라고 명확하게 부각시켜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죄에 묶인 사람, 질병에 묶인 사람, 환경과 상황에 묶인 사람, 관계에 묶인 사람, 그 모든 묶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 행한 일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일에 개인의 권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16절에 두 번이나 그 이름이 강조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현실은 코로나19 같고 내 삶의 개인적인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어 묶어두는 것 같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졌습니다. 우리를 얽어맸던 것이 완전히 없어졌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만능키처럼 이것저것을 다 열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활짝 열리고 탄탄대로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내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의 코로나19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성정 건축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사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듯 우리를 모든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니라. 아멘. 죄와 사망이, 세상이 우리를 가두어 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어찌 보면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에 묶여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능키가 아닐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그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의지하기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지만 해결되는 것 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눌린 자들을 온전케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한 것처럼 나의 삶을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자유케 하고 세상에 묶여있지 못한다는 것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세상의 굴레와 속박 가운데,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속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곧 끝날 것 같다가 다시 재확산으로 우리는 움츠려들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그리고 또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잡혀가서 그들에게 조곤조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묶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한 것을 설명해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의 때를 경험하며 살아내며, 또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려움에 공감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은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이 묶인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의 삶이 또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아픔과 염려 속에, 또한 세상의 지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네 교회가 넉넉하고 여유롭고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지난주 정부에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는 고강도 방역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당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사항을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지요.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하여 더욱 정결해지고 우리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당에 직접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영상으로나마 참여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갈망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여, 지금은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김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수없이 찔려오는 가시로 생채기가 생겨 힘든 우리를 깊이 공감해 주시며 다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아픔을 주목하며 고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힘겨움에 놓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자유케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의 성전에 마음을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함께 모일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